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미국과 대북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는 중국, 러시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당이 내일 선거자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선거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12.12 사태 40년이 된 오늘 군사 반란을 함께 일으킨 하나회 멤버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전 씨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한 검찰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경찰관들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출국 금지된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재택 알바를 내세워 일반인들의 신분을 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기관들도 직거래 사기 사건 해결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기꾼을 잡지 못한다면 사기를 방해하겠다. 피해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바둑계에서 은퇴한 이세돌 9단을 문화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갈등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이른바 크리스마스 도발을 막겠다고 요구해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의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면서 북한 측에 섰습니다. 이래저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없다던 기존 입장부터 바꿨습니다.
No matter their range, undermin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are in a clear violation.
북한의 우주 발사체나 ICBM 발사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담대한 결정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보리가 응분의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대북 제재를 시사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추진과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가 공개적으로 맞선 셈입니다. 또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Elsewhere, we face ongoing threats from rogue regime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고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다고 한 직후입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 내에선 막판 대북 설득과 강도 높은 경고의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조금 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은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 대해서도 유엔 헌장에 명시된 자주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북한이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변수는 한 가지, 이번 주 일요일에 한국에 오는 미국 측 실무단장 비건 대표가 대화 상대인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을 판문점에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25일 전후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보다 커졌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같은 수위 높은 도발은 없을 걸로 봤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보당국의 인식이 바뀐 변곡점은 지난 7일 북한의 새 로켓 엔진 시험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ICBM을 쏠 수 있는 로켓의 성능을 개선한 거라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장 ICBM까지 쏘지 않더라도 북한에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을 차례로 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미의 상황인식이 동시에 엄중해진 가운데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15일 서울을 찾습니다.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이때 협상 파트너였던 최선희 제1부상이 나오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건 곧 북한이 이른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뜻이고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에 군사적 도발도 강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쏘려고 준비 중인데 그것을 감지한 우리 첨단 무기들이 선제 타격을 해버리는 상황. 물론 이건 가상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공군이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보니 공군 측은 이걸 발표해놓고도 혹시 긴장감을 더 키우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전역을 한 번에 탐지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뭔가를 감지합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곧바로 F-35A가 출격해 북한의 화성 14형을 정밀 타격합니다. 대공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F-35A의 스텔스 기능 때문입니다. 공군이 지난 9일 공개한 홍보 영상 속 가상 작전입니다.
원점 타격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작전은 가상이지만 무기들은 모두 우리 군이 정말로 사들인 것들입니다. F-35A는 13대가 이미 들어와 있고 글로벌 호크도 이달 중 우리 공군에 인계됩니다. 북미 대화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러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으로선 민감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이러다 보니 공군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신규 도입 전력들을 포함하는 것들도 보통 있는 일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오늘로 나흘째 한반도에 정찰기를 공개적으로 띄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사실상 여야의 충돌은 본경기가 시작되는 셈이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지금도 한국당의 농성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상황은 어저께 밤에 본 상황 그대로인데 저 상태대로 그대로 밤을 새고 온 겁니까?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와 의원 10여 명은 어젯밤 이곳에서 이불과 침낭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당무를 보기 시작했고 아침도 이곳에서 김밥으로 해결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 앞서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예. 자, 한국당 측은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도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만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마치 강행 처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표결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미 조까지 편성해둔 걸로 전해지는데요. 민주당도 이 한국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 자, 아무튼 하루 남았는데 협상은 뭐 전혀 안 이루어진 모양이군요.
네, 양쪽 다 협상의 끈을 놓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이렇다 할 협상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반에 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는데 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한국당을 뺀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에선 내일 상정될 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두고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내일까지도 협상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고요. 방금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4+1 협의체의 합의안은 아직까지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쟁점일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한민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1시간 30분가량 협상을 했지만 결론은 못 냈습니다.
지금은 뭐 발표할 게 없습니다. 뭐 좁혀진 것도 없고 그대로 평행선 지금까지.
큰 틀에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은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25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지역구에 연동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할 경우 손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나머지 당은 반대입니다.
무슨 캐빈이 25대 25니 그렇게 하면 차티고 버티고 졸까지 떼면은 그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선거제 개편안 없인 검찰개혁 법안 공조도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선거제를 훼손한 공수처 검경수사권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는 내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우입니다.
이 한국당을 표로 압도하려면 여당에겐 이른바 호남 정당들과의 연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호남 지역구를 유지하는 데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인구수가 줄어든 호남은 지역구 역시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걸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4+1 협의체가 논의한 진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지금보다 4석 줄여야 합니다. 당연히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가 우선 조정 대상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6곳의 인구수가 미달하는데 호남에선 전북 익산갑과 전남 여수갑이 포함됩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일부는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구 의석은 이제는 더 이상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며
강한 연대를 위해 여당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기준을 15개월 전에서 선거일 전 평균 3년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러면 호남의 일부 지역구는 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구수 비례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게임의 룰을 필요에 따라 바꿔서는 안 된다며 다음 총선에서 10년 평균으로 또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습니다. JTBC 이승표입니다.
출국이 금지된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가 나오는 것인데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종로경찰서 김지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추석 요구는 네 번이나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측근도 자신도 어젯밤까지 출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최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주말엔 전광훈 목사 주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또 전광훈 목사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는 오늘 경찰서로 들어오면서 이 수고하는 경찰들을 위해 자신이 출석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본인이야 무슨 말을 하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6가지 혐의를 오늘 다 조사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집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당시 참가자 46명이 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강목을 들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달에는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순국 결사단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이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예, 한 가지 혐의만 조사한다고 했는데 오늘 벌써 한 12시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에 웃기도 하고 또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언론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다면서요?
네, 전 목사는 언론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저희 JTBC를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저희가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불법으로 돈을 거둔 혐의에 대해 계속 보도해 왔는데 이것이 자신을 표적 삼아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글쎄요. 저희들 생각엔 전 목사의 발언을 그동안에 뭐 그렇게 많이 빼버린 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자주 보도해 준 편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오늘 경찰서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방금 전 오후 5시쯤 중절모를 눌러쓴 한 남성이 이곳 종로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함께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이재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곳 경찰서를 찾았을 뿐 정광훈 목사를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저녁 7시쯤 이곳 종로경찰서를 찾았는데요. 측근들은 정광훈 목사를 만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재호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두 명 모두 따로 불러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섯 가지 혐의 중에 오늘 한 가지 혐의만 조사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는 더 이어져서 또 소환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까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는 이 외에도 기부금품법 위반이나 내란 선동죄와 같은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 따로 조사가 필요하고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직 구속영장 등 추후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꼭 40년 전입니다. 전두환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군사정권 탄생의 계기를 만든 뼈아픈 날이기도 하죠. 자, 정확히 40년이 지난 오늘 전두환 씨는 쿠데타 가담자들과 서울 모처에서 자축이라도 하듯 기념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는 아직 각하와 영부인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하혜빈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이 영상을 공개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와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강남의 한 고급 중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엔 와인잔과 중식 요리가 차려져 있습니다. 전시 일행은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크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영부인께서
불도장 바로 준비해드려도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불도장. 임자가 뭐하고 내가 얘기했어.
전 씨는 의자에 편하게 기대앉아 식사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엔 12.12 사태 때 쿠데타에 가담한 최세창 당시 3공수 여단장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도 있었고 인원은 모두 10명 정도였습니다. 전 씨는 식사를 마친 뒤 식당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걸어나갔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왜 자숙하지 않냐고 묻자 일행 중 한 명이 거칠게 입을 막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거를 그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이제.
전 씨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순자 씨의 손을 잡은 채 경호원의 도움을 받고 차에 탔습니다. 임 부대표는 식당 관계자로부터 전 씨가 인당 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와 메뉴에 없는 특별 요리를 먹은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은 JTBC 취재진에게 전 씨 일행은 참석자 1인당 10만 원을 지불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 측은 취재진에게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친목 모임으로 12.12 사태와 무관하다면서 날짜가 우연히 12월 12일로 잡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
예, 방금 보신 영상을 공개한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왜 골프장 영상 공개하시고 저희한테 공개하셨잖아요.
네네.
그때가 11월 7일이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예.
한 달 조금 넘어 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예.
그 전두환 씨 측에서는 임한솔 부대표가 굉장히 싫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지역구도 그쪽이시기 때문에
예.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영상을 좀 다시 보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예, 어떤 대화가 오갔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지금 저분이 그 뭡니까 저 그 왜 알츠하이머?
예.
예. 거기 걸린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예.
모르겠습니다. 뭐,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현장에 계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혼자 가셨, 아니, 촬영한 분과 같이 갔죠?
예, 그렇습니다.
촬영은 정의당 쪽에서 촬영한 것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신데, 저 분위기는 저희가 좀 아까 화면으로 본 그대로였습니까?
예, 보셨다시피 매우 두 시간여 동안 내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떠들썩하고 뭔가 스스로 굉장히 좀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나름 본인들은 이제 4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크게 좀 기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거기까지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절대 모를 리 없다고
물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전두환 씨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룸 안에서 모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방문이 닫힌 상태에서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세세하게 다 듣진 못했습니다만
예.
두 시간여 동안의 모임에서 대화의 한 80% 이상을 전두환 씨가 직접 본인이 주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아, 그런가요?
굉장히 큰 목소리로 떠들썩하게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대화의 내용 자체는 확인 안 됩니다만 굉장히 밝고 아주 떠들썩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내내 이어졌음을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라는 것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왜 아까 이렇게 누가 입을 막던데, 예, 그건 누굽니까?
동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오늘 모임이 총 10명이었습니다. 근데 남성 5명, 여성 5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예.
아마 부부 동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순자 씨가
예.
함께 있었던 걸로 미뤄봐서요.
그래서
그렇군요. 남성 참석자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저렇게 저의 입을 틀어 막은 것으로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 나온 사람들은 누구누구인지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12.12 군사 쿠데타를 함께 일으켰었던
예.
가담자인 최세창, 당시 3공수 여단장이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합참의장을 지냈었죠.
네, 이후에 나중에. 합참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호용, 당시 12.12 군사 쿠데타 당시에는 50보병 사단장이었던 정호용 씨가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전두환 씨하고 그럼 직접 이렇게 맞닥뜨렸거나 지난번 골프장처럼
예.
뭐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다거나 하긴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식사 때는 제가 따로 이렇게 접근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영상이 보신 바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고 있을 때 제가 가까이 접근해서
예.
제가 정의당 부대표임을 밝히고 대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저 입을 막은 저 여성분 그분은 누군지는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입을 만일 안 막았다면.
예. 제가 오늘 같은 날 근신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강남 한복판의 고급 음식점에서
예.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과 함께 떠들썩한 오찬을 이렇게 자축하듯이 버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라고
예.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답변이 뭐라고 나왔을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알아보니까 전 씨 측 일행이 취재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자리는 12.12와는 무관하다. 우연히 날짜가 겹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대개 달력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
오늘이 12.12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본인들도 당연히 자명하게 알고 있을 텐데
예.
이게 우연히 이런 날짜에 오찬을 즐겼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변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정말 반성해야 될 근신하고 자중해야 될 그런 날에 특히 군사 반란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까지 받은 전두환 본인이
예.
이 날짜를 망각하거나 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계단 내려오고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 그렇게 골프장에서 본 모습처럼
네.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들던데.
저 식당이 2층인데요.
예?
옆 2층에
2층에 있는 식당입니다.
예, 근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옆에서 이제 그 곁에 있던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것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두환 씨는 계단을 걸어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얘기까지 다 들으셨군요, 옆에서.
예, 다 확인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달쯤 뒤에 또 나오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워낙 이렇게 계속 좀 뭐랄까요? 저쪽에서 보기엔 집요하게 이 문제를 좀 추적을 하고 계셔 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전두환 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예.
계속해서 추적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전두환 씨가 쿠데타 세력들과 축하 분위기 속에 식사를 하던 그 즈음에 서울 광화문에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군사 반란과 전두환 씨를 규탄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목과 목은 포승줄에 꽁꽁 묶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전두환 씨를 형상화한 동상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응징을 하고 또 살아있을 때 이걸 전두환이 반드시 귀에 들어가게 하고 수도서울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마음을 갖다 표출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은 전 씨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자 전두환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전 씨가 회고록과 발언으로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을 비겁하게 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호의호식한다고도 규탄했습니다.
저 군사반란 집단, 광주 학살 주범들이 저렇게 국민을 우롱하면서 골프장을 할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구속을 촉구하는.
전두환 구속동상을 향해 분노도 표출했습니다. 5.18 시민단체들은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유지하고 소녀상처럼 전국 곳곳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공방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담기지 않아서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 당시 곰탕집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영상을 보면 출입문 쪽에 서 있던 최 씨는 뒤돌아 피해 여성을 지나칩니다. 시간은 1.3초 남짓. 하지만 최 씨의 손이 여성의 신체에 닿는 모습은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억울하다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오늘 최 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직접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지만 최 씨가 피해 여성 쪽으로 움직이고 이후 여성이 돌아보기 직전 최 씨의 손이 닿았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이 굳이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데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 CCTV를 본 후 접촉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꾼 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최 씨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전히 억울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힙합 음악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아 랩을 하는 걸 디스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힙합 문화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법원이 다른 래퍼를 향해 성적 표현이 담긴 노랫말을 쓴 한 래퍼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힙합의 형식만 빌렸을 뿐 성희롱이나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블랙넛이란 예명을 쓰는 래퍼 김대웅 씨는 2016년 인디고 차일드라는 노래에 참여했습니다. 이 노래엔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 키디비 사진 보고 물러보기 전이지. 그러자 키디비는 그런 가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연장에서 이 노래를 하며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습니다. 또 키디비를 언급한 다른 곡도 냈습니다. 결국 키디비가 김 씨를 고소해 김 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김 씨는 성적 매력에 대해 표현했을 뿐이고 예술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가사는 힙합 음악 문화인 디스가 아니라 힙합의 형식을 빌린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키디비 측은 어떤 문화 영역에서도 성적 대상화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김 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의 한 특장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공장에 설치하던 20톤 무게의 절곡기가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며 아래에 깔린 겁니다. 이 사고로 61살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59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절곡기는 금속판 등을 형틀에 끼워 굽히는 기계로 경찰은 절곡기가 넘어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가족끼리 합치거나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족인 동성 부부가 이 가족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다만 모든 동성 부부가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주요 항공사에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하거나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때 가족끼리 마일리지를 합치거나 나눠 쓸 수 있어 요긴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족이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법적 서류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족, 예컨대 동성부부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한항공이 한국인 동성부부의 가족 마일리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항공사에 낸 서류는 2013년 캐나다에서 결혼한 뒤 받은 혼인증명서입니다. 캐나다에선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서류를 냈지만 하루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대한항공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받은 공식 서류를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부부의 성별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 이번이 첫 사례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동성과 공개 결혼한 김조광수 감독은 아시아나 항공에 가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30년 전에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을 최근에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당시 윤 씨로부터 자백을 받은 장모 형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31년 전인 1988년 9월 13살 박모 양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달 뒤인 1989년 7월 경찰은 용의자 윤모 씨를 검거했고 자백을 받아냅니다. 이때 윤 씨를 신문해 자백을 받은 장모 순경을 비롯해 당시 수사경찰 3명을 검찰이 최근 소환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압수사로 자백을 받아낸 건지 아닌지 당사자들 말을 듣고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화성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춘재와 마찬가지로 전직 경찰관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검찰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가 아닌 윤 씨가 청구한 재심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는 조사만 할 뿐인데다 실제 강압 수사가 있었더라도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최근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내용을 포함한 최근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재심을 청구한 윤 씨도 이미 지난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검찰의 조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당시 담당자들로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경찰뿐 아니라 국과수도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8차 사건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증거는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였습니다. 사건 현장의 체모에 포함된 성분과 형태가 윤 씨의 것과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 씨의 변호인단은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범인의 체모 성분이 경찰에 체포된 전과 후가 각각 다르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정 시점에 따라 16배 넘는 수치가 차이나는 성분도 있습니다. 또 체포 직전엔 16가지 성분이 나타났지만 체포된 후엔 4가지 성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국과수와 경찰은 최종 감정표만으로 윤 씨와 40% 편차 내에서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국과수의 비교 대상과 수치가 실무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다르게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윤 씨를 처음 용의선상에 올린 과정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과수 1차 감정 용의자 11명 중 윤 씨의 채모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차 감정 의뢰서와 결과서엔 윤 씨의 이름이 없었고 나머지 10명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적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큰데 이걸 어떻게 똑같은 채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동일인의 채모가 아니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채모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닌가.
검찰은 30년 전 감정을 맡은 국과수 직원들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우리 측이 호재라고 할 만한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마음대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기꺼이 서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물론 한국 정부 조우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법안 안에 자신의 대선 준비에 필요한 다른 조항이 많아서입니다. 아무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무기로 해서 협상에 나설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나는 이 역사적인 법안에 곧바로 서명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기꺼이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통과가 아직 남았는데 서명 의사부터 밝힌 겁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굳이 줄이려면 당위성을 의회에 입증하고 한국과 상의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입장에선 방위비 협상 때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카드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법안에 서명을 하겠다고 덤비는 건 대선 때문입니다. 법안에 담긴 우주군 창설이나 방위비 증액, 군인급여 인상 등이 실현돼야 내년 대선 때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대선 준비 때문에 한국 대표단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신경을 끈 채 방위비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다음 주 협상이 재개되면 평택기지 이전 비용 카드를 쓰려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서 평택에 최첨단 시설을 짓고 흩어져 있던 미군 기지들을 속속 모아주고 있죠. 이 사업에 우리 정부가 한 해에만 2조 원 넘는 돈을 썼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상 요구를 뿌리쳐보겠다는 것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다음 주 열릴 방위비 협상 5차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주한미군에 이미 쓰고 있는 한국 정부의 직간접 비용을 들이민다는 전략입니다.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 주둔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지 이전 비용도 강조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용산기지 등을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이미 우리 정부가 많은 돈을 썼고 앞으로도 많은 돈을 쓸 것이란 점을 강조해보겠다는 겁니다. 기지 이전하는 데만 모두 16조 원이 들었는데 이 중 절반 정도인 8조 원이 한국 몫입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쓴 비용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이 2조 원엔 평택기지 주변의 도로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비용 1조여 원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원주 동두천 등 미군 기지 네 곳 반환과 관련해 정화 비용 1,100억 원을 일단 우리가 내기로 한 것도 협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논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배, 5조 8천억 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여 협상이 결국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추 대사는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고위층의 진지한 관계가 한중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에 5년 만입니다. 헤이트스피치, 즉 특정 계층이나 민족을 향한 언어폭력을 뜻하죠.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래 일본에서는 우익들의 이런 헤이트스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한 시의회가 이런 헤이트스피치를 하면은 벌금을 물리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 처음입니다. 현장에 윤서령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의 굳었던 얼굴이 풀립니다.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의 시민들이 헤이트스피치 벌칙 조례 표결을 지켜보다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자 안도한 겁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3번 이상 헤이트스피치를 하면 최대 50만엔, 54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비슷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많았지만 정말 조례를 통과시킨 건 아직 가와사키시 뿐입니다. 사실 가와사키시의 우익들도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우익 정당 집회가 열릴 때마다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익들이 확성기를 들면 확성기로, 피켓을 들면 피켓으로 맞선 겁니다.
아니오세! 아니오세! 앞서 보셨던 헤이트스피치 데모가 빈번하게 열렸던 가와사키역 광장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편인데요.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헤이트스피치 데모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만큼 가와사키의 시민사회계는 조례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헤이트스피치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ずっと戦ってきてこの条例戦ってきたと勝ち取った、まさに市民の両親の勝利だというふうに。
가와사키의 제일 교포들도 기뻐합니다.
할머니 갔다가 조례가 되기에 자신들은 守られると 喜んだのを聞いて本当にほっとしました。
일본의 시민 사회계는 가와사키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자극제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평소처럼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돌아온 박항서 감독에게 베트남의 환대는 특별했습니다. 전체기가 동원됐고 곧장 베트남 총리의 만찬에 초대됐습니다. 총리는 베트남에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박항서 감독을 보자마자 끌어안았습니다. 만찬에선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항에서도 선수단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60년을 기다린 끝에 이룬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 감격은 이틀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우승 비결론에 세운 베트남 정신이란 메시지는 베트남 사회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국민들을 열광하게 한 축구는 스포츠의 왕이라며 이번 우승이 베트남 사회에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경기를 찾아 관전하며 응원하고 축하했던 총리는 1년 전엔 박항서 정신을 베트남 경제발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향한 칭찬도 계속 쏟아집니다. 행운을 부르는 사람, 금메달을 선물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결승전 뒷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선수를 보호하려다 퇴장당한 장면을 두고 총리는 위대한 희생이라고 평가했는데 박 감독은 레드카드를 받고도 그라운드 밖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선 관중석으로 찾아가 인사하고 또 라커룸에선 선수들에게 다음을 기약하는 차분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제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껏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한 점이 22년여 만에 엉뚱한 데서 발견됐습니다. 도둑맞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림이 사라졌던 미술관의 외벽 속의 숨은 공간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된 겁니다. 이게 정말 진품이라면 그 가치는 700억 원을 훌쩍 넘을 걸로 보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담쟁이 잎사귀가 뜯긴 벽 위로 네모난 공간이 보입니다. 22년 10개월 전에 사라졌던 클림트의 여인의 초상이 발견된 곳입니다. 발견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탈리아 리치오디 갤러리에서 정원사가 건물 외벽 담쟁이 덩굴을 손질하다 작은 금속 문을 찾아낸 곳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꺼냈는데 그 안에서 여인의 초상이 나온 겁니다. 아직 공식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 하지만 갤러리 측은 그림이 원본과 똑같다며 훌륭한 상태로 보존됐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여인의 초상은 사라질 당시 이미 추정가가 79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 갤러리에 전시되기 전 사라졌습니다. 당시의 단서라고는 갤러리 지붕 위에서 발견된 액자틀 뿐이어서 수사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선 이 작품의 발견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미술계의 의견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전문가들을 모아 작품의 진위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한편 사라졌던 기간 내내 이곳에 보관돼 있었던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파키스탄에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수백 명이 병원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환자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파키스탄의 한 심장 전문병원 앞에 모여들고 병원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하더니 곧 차량을 짓밟고 불까지 지릅니다. 경찰이 출동해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지만 이미 일부가 병원 침투에 성공한 뒤였습니다. 이후 사태는 순식간에 악화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환자실까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वकीलों ने एकदम आईसीयू में भी हमला किया. आईसीयू में जब हमला किया हम सारे जो पेशेंट के साथ थे हमने हाथ जोड़े.
결국 환자들 중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난동은 펀잡주 변호사회 회원 중 한 명이 어머니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호응하면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 겁니다. 파키스탄 법무부 장관은 문명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자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JTBC 박성훈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이 거의 안 돼서 대표적인 퇴출 대상이죠. 2년 뒤부터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예 빨대를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대 쓰지 말라고 하면서 음료 제품 자체에 빨대가 붙어서 나온 것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결국 환경부 산하기관이 의견을 냈습니다. 업체들이 비슷한 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니 업소에 적용하는 억제 정책을 일반 음료 제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우선 이런 제품에 더 낮은 재활용 등급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담금을 더 내도록 해 빨대를 붙인 제품을 줄이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JTBC 강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0.17% 올라 2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폭도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컸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서울 목동과 경기 과천, 규제가 풀린 경기 고양과 부산에서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경찰이 내일 오후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국민주권연대 등 시민단체에 집회 제한 조치를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자체는 허용하되 과격한 행동이나 협박성 발언을 하면 현장에서 제재하거나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EBS가 출연자들의 폭행과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제작 책임자들을 보직 해임하고 방송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미성년자 출연자를 때리고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4층짜리 화학물질 제조공장 3층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다 생긴 불꽃으로 화재가 나 6명이 다쳤습니다.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혔지만 소방관 1명과 공장 안에 있던 직원 5명 등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수 시절에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렸죠. 허재 선수는 이런 농구를 했습니다. 허재가 얼마나 잘했을까 명장면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들인 허훈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곧장 돌파하려다 여의치 않으니까 동료와 공을 주고받더니 골밑으로 파고듭니다. 두 선수가 에워싸면 몸을 빙그르 돌려서 따돌리고 골밑을 노립니다. 그렇다고 허훈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비가 다가오면 허훈의 한 박자 빠른 패스가 이어집니다. 거리를 두고 막다 보면 3점슛을 쏘기 시작합니다. 180cm 허훈은 이렇게 올 시즌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 또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허재의 아들이라서 관심이 쏟아졌지만 요즘은 그냥 허훈의 농구가 특별해 보입니다. 슛, 드리블, 패스, 그리고 뛰어난 수비까지 농구에서 못하는 것이 없어서 아버지 허재는 농구 대통령이라 불립니다. 수비수 3명이 따라다녀도 이리저리 공을 움직이며 기어이 득점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최근엔 허훈도 상대 수비를 몰고 다닙니다. 아버지만큼 잘하는 아들은 허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밑에서 영리한 플레이로 허재와 함께 뛰었던 최고의 센터 김유택. 그의 아들 김진영은 얼마 전 프로에 데뷔해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농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추억의 스타들. 이전 제르리어 코트에선 아들들이 새로운 농구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발을 감은 반창고에 녹색으로 한 스포츠용품 업체 로고도 그렸습니다. 맨발을 감추기 위해서 반창고로 만든 운동화를 신고 달려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필리핀의 11살짜리 육상 소녀 얘기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야 하는 육상 선수에게 운동화는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11살 소녀 리아는 육상 대회에 나가면서 운동화를 신는 대신 발에 반창고를 칭칭 동여맸습니다. 발가락도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동화처럼 로고도 깜찍하게 그려넣었습니다. 리아는 그 발로 400m, 800m, 그리고 1500m 경기까지 뛰었고 모두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반창고 신발 사진은 리아를 지도하는 감독의 소셜미디어를 타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언론이 뒤이어 보도했고 곳곳에서 용품 지원을 약속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운동화도 선물 받았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 농촌 마을에서 유니폼 대신 줄무늬 비닐봉지를 걸치고 축구하는 소년의 사진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 5살 꼬마는 등번호 10번 메시라고 적은 비닐봉지 대신 메시가 직접 사인한 유니폼과 축구공을 선물 받았고 자신의 영웅 메시도 만났습니다. 반창고도 비닐봉지도 스포츠에선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최근 직거래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밀착카메라가 이런 사기 행각에 일반인의 계좌가 도용돼서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재택 알바를 시켜주겠다고 모은 개인정보들을 직거래 사기에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밀착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귀금속 판매글.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사고 싶다고 하니 70%를 계약금으로 보내라며 매장 주소와 사업자 등록증도 보내줍니다. 비싸다고 하자
고민하는 척하네요.
20만 원 깎아달랬더니 30만 원 깎아준다.
통화를 시도해보니 안심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대표님이세요?
네, 맞아요. 지금 접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남쪽 바깥에 있는데 이 사람이야?
남편이요?
처음에는 다 얼굴 안 보고하니까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문 절제도 가능하신데
주소는 진짜일까? 거리뷰를 통해 근처에 같은 간판을 쓰는 금은방을 발견하고 연락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아, 거기 X당이죠?
예, 예.
블로그에 글 올리시는 분인가요?
글자라도 지금 제가 전혀 피해를 보고 있어갖고 시계 같은 거 고가 명품 시계 싸게 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 우리 가게에 상을 찍어서 올려놓고 자기들 계약금 챙기고
계좌도 도용됩니다. 재택 알바를 지원한 일반인들 것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 행각을 통해서 돈이 입금이 되더라도 해당 계좌주는 실제 사기를 통해서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일원씩을 이 실제 계좌주에게 보내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에 쓰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실제 계좌주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따가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재택근무라고 하길래 1급을 또 7만 원 준다고 하니까
지금 혹시 이름으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짜 여기 명함도 보니까 X라고 딱 나와 있어요.
하루 전날 이 계좌에 돈을 넣었던 피해자 중 한 명은 귀금속이 아닌 가전제품에 당했습니다.
액수가 좀 크잖아요. 285만 원. 업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찾아보니까 있는 업체더라고요. 직원인 것 같고요. 여자 직원이 받아봤고 내가 상품 문의한다니까 매니저라고 남자를 주더라고요.
재택 알바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제공한 개인정보가 여러 사기건에 동시다발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런 1차 계좌주들에게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은 다른 2차 계좌주에게 전달됩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체할 때는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도 있었기 때문에 아, 물건 환불 건인가? 업체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의심을 좀 묻혔었어요. 일단 고수익이고 집에 살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큰 의심 없이 또 했었고
피해자들의 돈은 결국 해외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 세탁을 거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비트코인 그거 구매하는 그 알바했던 분이 한 4억 얼마치를 비트코인을 전환했다고.
꼼꼼히 따져보면 허점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직인이 위조됐거나
울산 중구 세무서장이고
직인이 지금 자세히 보면은 용인 세무서장의 인 용인
위조 신분증도 티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 조직을 뒤쫓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매일같이 사기글을 찾아 속고 있는 계좌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1원씩 보내며 송금을 막는 대응이 전부지만 이만큼 사기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신고를 해도 좀 온라인 사기 같은 경우는 주요하지 않은 그런 흔하고 흔한 많고만은 그냥 가벼운 사건 정도로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얘네들이 이제 돈이 막 계속 다른 계좌로 이렇게 이체되고 빠져나가는 속도는 빠른데
이런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신고하고도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돌려받게 된 것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런 처분결과 통지서들 뿐입니다. 수사기관을 비웃듯이 사기 행각을 이어가는데 피해자들이 사기를 막아보겠다고 1원씩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이 요즘 말로 묵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